오늘이 오면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읽고 싶은 책,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아쉽지만 고전 읽기, 이번 주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EBS 라디오 개편입니다. 개편을 맞아서 104.5 EBS 책 읽어주는 라디오가 새 단장을 하게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 메시지 내용처럼 오래오래 이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쉽고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만우절 장난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사랑 부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한 주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해서 고전 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습니다.
네. 회자 정리라고 하죠. 네. 만난 사람은 꼭 헤어지게 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아, 비 오는 월요일.
왜 울어요 또?
네, 아닙니다.
다 크셔가지고선 이렇게 자꾸 우시고 그럼 저 따라 울잖아요.
아니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눈이 지금
백운철 씨 나오셨습니다. 붉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갑자기.
아, 백운철 씨 오셨어요? 아,
갑자기 짠 나타났어요. 예,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거들어 주세요.
네, 아, 저도 너무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쉽네요.
저는 2012년 8월 때에 그때는 라디오 전기문이라는 코너도 있었어요. 같이 고전읽기 라디오 전기문 여기 있었는데
네.
그때 딱 이 고전읽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사실 백운철 씨가 우리의 선배죠. 원조 고전읽기
네.
진행자.
선배님.
아, 뭐, 진행됐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요.
네, 선배님.
야.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그 프로가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진행자가 바뀌었죠.
네.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그랬어.
아, 그렇죠. 참.
기술을 넘겼죠.
그렇군요. 네.
기술에.
농담입니다. 네. 참. 어쨌든 이 고전읽기가 좋은 진행자분들. 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책들을 함께 했는데
네, 맞아요.
아, 여러분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몬미입니다. 지몬미.
지몬미네요, 정말.
아.
네. 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네.
어떤 그 거대한 우주적인 어떤 플랜과
그렇죠.
예, 그런 활동 아, 저 앞으로의 계획과
네, 네.
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교황께서도 참 아쉬워한다고 전해져 오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가 저희 고전읽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먼저 게시판에 도착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신동훈님의 사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고전읽기 어릴 때 읽은 거 말고 기억이 가물거렸는데 우연히 몇 달 전부터 운전 중에 듣게 됐어요. 사실 홈페이지 방문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핸드폰 반디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권 선생님도 목소리로만 듣다가 컴을 통해 홈피 들어오는 순간 이 여자분이 그 개콘에 나왔던 그분인가 할 정도로 몰라봤었습니다. 다양한 더빙을 하셨어요. 가장 파워풀한 낭독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개콘의 그 여자분으로 안 보이더군요. 허허.
아, 그 여자분으로.
명 선생님과 권 선생님 두 분의 낭독을 듣고 빼먹지 않고 듣게 됐어요. 못 들으면 다시 듣기로 꼭 듣게 됐고요.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감동적인 내용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네. 이번 주까지 저희가
이번 주까지 지속적으로
열심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얼굴책으로도 미국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먼 우님 맞죠? 네, 보내주신 메시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LA 사는 고전읽기 팬입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때 교육방송 보면서 수능 준비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는 길에 듣는 고전읽기가 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네요.
네.
LA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LA 한인타운 하버드 길에 우체국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도산 안창호 포스트 오피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LA 한인타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가주 대학 안에 안창호 선생님 집이 있습니다.
우와.
무심코 버스 기다리던 뒤에 있는 집이 버스 기다리던 그 뒤에 있는 네. 집이 안창호 선생님 생가였다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네요.
대단합니다.
정작 한국에 있을 때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 도산 선생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전읽기 힘이 크죠.
네.
도산 선생님의 유적이 잘 보존돼서 후대에도 잘 남기를 빕니다. 너무너무 고전읽기를 통해서 배우는 건 많고요.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반디로 문자 보낼 줄 몰라서 얼굴 책으로 두서 없이 보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남겨주세요.
네, 자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아서 들으셔도 되고요. SNS 얼굴책 고전읽기 페이지도 있습니다. 오늘 반디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들입니다.
네,
나에게 고전읽기는... 네. 여러분에게 고전읽기는 어떤 존재였는지 반디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퀴즈 주세요. 퀴즈.
자 그럼 여러분께 퀴즈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성장소설이죠. 톰 소여의 보험 아닙니다. 모험. 허클베리핀의 보험 아니고 모험. 허클베리핀의 모험의 저자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마크 트웨인, 2번 월트 디즈니.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책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네.
반디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사연 조금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럴까요?
가죠.
네.
8830님께서 진영님 왠지 뻥이에요 이럴 것 같아요. 고전을 쉽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유, 예, 저희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료계사님 안 돼요. 이제 고전의 재미를 드리고 있는데 개편하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김경희님은요.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죠? 진짜 눈물 나요 하고 유유해 주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조인혜님도 이럴 수가. 고전 읽기 들으면서 늘 생각할 거리가 많아 좋았는데 아쉬워요.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명로진 씨. 통통 튀는 매력으로 상큼함을 주었던 진영 씨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효진님 안 돼요. 아쉬워요. 전 이미 1년 전부터 팬이었는데 옛날에 80일간의 세계여행부터 명로진 씨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매일매일 듣고 있었는데 꼭 다른 시간대에서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홍종면님께서는요. EBS 고전읽기 좋아하는 게 아니었는데 꼭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사라져버리니까 아이 비도 많이 오는데 기분까지 우울해지네. 에이 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에이 참
이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홍종면님까지 소개해드리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3일 동안 읽을 책은 우리 고전읽기의 진행자이기도 하셨죠. 고 구본영 선생님의 유작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네. 구본영 선생님께서 저희 고전읽기를 진행해 주시면서 사실 또 많은 팬들이 고전읽기를 사랑해 주셨고 고전읽기의 수준을 또 한 단계 높여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구본영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진행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죠.
또 구본영 선생은 이제 고전읽기 진행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강의도 많이 하셨고 네. 제자들도 많이 길러주셨고요. 그분을 사모하고 또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책으로 예, 구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책은 이제 그동안 고전읽기를 구본영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또 얘기를 해 주시고 본문의 내용을 또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글이니까
네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내용은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찾는 삶, 허클베리 핀의 모험 성장에 대하여 편입니다. 함께 낭독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박함이 이끄는 삶,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이렇게 시작된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만약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 말대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톰 소여의 모험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다. 톰 소여의 모험에서 톰과 헉은 도둑들이 동굴에 감춰놓은 돈을 찾아 부자가 된다. 이후 헉은 더글러스 과부 댁에 양자로 들어가 양복도 입고 학교도 다니고 문명인 수업도 받게 된다. 누더기를 입고 설탕통에서 자유롭게 살던 헉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결국 헉은 산으로 달아나 혼자 살게 된다. 그때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헉이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헉을 찾아오고 헉은 아버지에게 붙잡혀 숲속 오두막에 갇히게 된다. 헉의 아버지는 오늘도 술에 취해 정부를 욕하기 시작한다.
이 나라에 그런 금둥이에게 투표를 하게 해주는 그런 주가 있다고? 참나 기절 초풍하겠네 정말. 내가 그랬지. 투표 같은 건 아예 안 할 거라고 내가 딱 그랬다니까. 보드트 눈앞에서 말이야. 이놈의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알 게 뭐야.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 투표는 안 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 껌둥이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래, 밀어내지 않으면 나한테는 길도 내주지 않겠다는 거지.
이 술주정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위치를 말해준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라서 소유물을 팔듯이 팔게 돼 있었다. 그 이후 자유주의라는 것이 생기면서 남북이 노예를 두고 갈등하게 된다. 재미있게도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19세기 중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밖에 안 된 얘기다. 흑인 노예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백인 주인이라면 헉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술주정뱅이 아빠다. 노예들이 탈출하듯 헉도 자유를 찾아 탈출을 계획한다. 절박함이 삶을 이끄는 것이다. 헉은 아버지가 자신을 찾으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예 죽은 척 일을 꾸민다. 철두철미하게. 온 마을 사람들이 헉을 찾아다니는 동안 헉은 잭슨섬에 숨어들어 이 소동을 아주 느긋하게 지켜본다. 그러던 어느 날 헉은 잭슨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과연 누굴까? 왓슨양의 노예인 짐이었다. 그는 왓슨양이 자신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라는 것을 알고 도망쳤다. 잭슨섬에서 우연히 마주친 짐과 헉, 이제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된다. 미시시피 강을 따라 종단하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미네소타주에 자리한 이타스카호. 여기서 발원한 미시시피 강은 미국을 북에서 남으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종단한다. 헉은 마을 사람들이 짐을 찾기 위해 섬을 수색하리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바로 미시시피 강을 따라 뗏목 여행을 시작한다. 소년의 눈에 비친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사회. 여전히 노예 제도가 존속하는 가운데 북쪽에는 상공업 위주의 경제가, 남쪽에는 목화 중심의 농업경제가 양립하고 있다. 헉은 양분된 미국 사회에 들끓는 갈등과 폭력을 목격한다. 살인사건을 보고 강도를 만나고 협박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때마다 헉은 거짓말로 술술 둘러대면서 위기를 모면한다. 소년의 거짓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실 거짓말도 그 자체로는 악덕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일이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 외부의 억압에 맞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임기응변이라고 부른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며 미시시피를 따라 흘러내려가던 헉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게 된다. 증기선과 뗏목이 부딪힌 것이다. 헉은 짐과 강에 뛰어들었고 강 기슭으로 올라가 보니 짐이 보이지 않았다. 헉은 걷고 또 걸어서 어느 집에 도착하고 이 집에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집은 뭔가 예사롭지 않았다. 버크라는 꼬마부터 어른까지 모두 총을 들고 셰퍼드슨 집안 사람들을 원수라고 부르며 복수의 칼날을 벼르고 있었다. 30여 년간 구원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두 집안. 애초에 발단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까마득하지만 두 집안 사람들은 계속 서로를 죽이며 보복에 보복을 거듭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꼬마 버크마저도 죽고 만다. 재밌게도 이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에 빠져 도주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책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 둘에 의해서 원한과 복수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희망을 가져본다. 한편 헉은 다른 흑인들의 도움으로 늪에 숨어있던 짐과 다시 만나 뗏목 여행을 재개한다.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이제 뗏목에는 헉과 짐 외에 두 남자가 더 타고 있다. 지금까지는 헉이 짐과 함께 뗏목을 타고 떠내려오면서 얼핏 보았던 미시시피 강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삶을 그렸다면 이제부터는 무대가 바뀌고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된다. 헉은 우연히 만난 젊은이와 노인을 뗏목에 태우게 되는데 이들은 사실 희대의 사기꾼이다. 사기꾼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헉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고 통쾌한 반전을 선사하는지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조원선의 도레미파솔라시도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백운철 씨와 함께 읽었던 톰소요의 모험, 네. 허클베리핀의 모험은 톰소요의 모험의 그 다음 이야기죠. 이런 작품을 남긴 마크 트웨인, 이분의 작품은 유머와 재치가 넘치면서도 뭔가 좀 날카로운 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크 트웨인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허클베리핀의 깨달음과 성장을 보여주면서 젊은 미국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또 제시하려고 했죠. 트웨인의 비판의식이 바로 허클베리핀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클베리핀은 트웨인의 분신이죠. 이런 주인공을 문학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페르소나.
네, 허클베리핀은 마크 트웨인의 페르소나인 거죠.
어.
자, 이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펼치면 대뜸 경고의 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기수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추방할 것이다. 지은이의 명령에 따라서 군사령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밌죠?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마크 트웨인이.
아, 나는 고급진 개그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수영님 나에게 고전 읽기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김창수님 나에게 고전 읽기란 삶의 낙입니다.
와.
와, 낙이었어요.
삶의 낙이 없어지시네 이제.
아, 이거 이런. 아. 장지원님께서는 이렇게 슬픈 얘기를 축축한 날씨에 들으니까 더 슬퍼요. 저에게 고전 읽기란 고전이라는 큰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해준 스승님이십니다. 너무 아쉬워요. 다시 듣기로 계속해서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헤어지는 게 아니겠죠? 해주셨네요.
네.
그럼요. 임승현님 저에게 고전 읽기는 위로입니다. 결혼하고 타지역 내려와서 외롭고 쓸쓸할 때 고전 읽기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니까 너무 슬프네요. 언제 어디서든 응원할게요. 이번 주까지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나님 저에게 고전읽기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실제 친구가 많이 없어서 고전읽기를 친구 삼아 맨날 들었었는데 고전읽기 안 없어지면 안 되나요? 헝헝헝 하셨습니다.
네. 김은지님 네. 나에게 고전읽기란 숨겨놓은 애인입니다. 아끼고 소중하게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으니까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애인이 되겠네요 하셨습니다.
아.
네.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헤어져 우리.
헤어짐을.
이렇게 해야 돼?
4346님 고전읽기는 네. 저에게 뼈를 만들어주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고전 덕분에 바뀌었어요. 와,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3805님 고전이란 초겨울 감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홍시감 같아요. 따기는 어렵지만 먹을 땐 최고 이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낭독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위선을 고발하다 헛과 짐의 뗏목에 올라탄 젊은 남자가 사실 자신은 공작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자 역시 사기꾼인 노인이 기막힌 얘기를 들려준다. 자신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사이에서 태어난 루이 17세라는 것이었다. 노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물론 사기꾼 공작은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무어라 딱히 반박할 수 없었다. 그렇게 뗏목에 오른 네 명의 서열은 서서히 굳혀져 가고 있었다.
그 영감이 어찌나 서럽게 울고불고 하는지 나랑 짐은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 영감이 너무 불쌍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귀한 사람과 함께 있게 돼서 무척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우리는 앞서 공작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감을 위로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 영감은 아무 소용없다고 이제는 그저 얼른 죽어서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그곳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분에 맞게 대해주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야기할 때면 한쪽 무릎을 꿇고 자기를 항상 폐하라고 부르고 식사 때마다 시중을 들고 앉으라는 허락이 없으면 자기 앞에서 앉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짐과 나는 그 영감을 폐하라고 부르고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해주었으며 그가 앉으라고 할 때까지 그냥 서 있었지. 그러자 그 영감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아까보다는 더 신나고 명랑해졌어. 하지만 공작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지 떫은 표정이었지. 왕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
빌지워터, 좋든 싫든 이 좁은 뗏목 위에서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 자네가 그렇게 심술을 부려봐야 뭔 소용이 있겠나. 모든 걸 운명에 맡기고 최도한 최대한 활용한다. 이게 내 좌운명이지.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고 나쁠 건 없다네. 먹을 것도 충분하고 생활도 편안하니까. 그러지 말고 다들 악수나 하세요. 어? 그리고 서로 친구로 지내는 거야.
두 사람은 참을 만한 사기도 치고 참을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사기도 친다. 가령 참을 만한 사기는 이런 것이다. 어느 마을에 헉 일행이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배를 보고 있었다. 설교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신도들은 열정적으로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왕이 그들 앞으로 나아가 울면서 고백했다. 자기는 아주 악독한 해적인데 부하들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고 있다고. 그러다 오늘 우연히 이 예배당에 들어와 설교를 듣게 됐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제는 해적질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만 돌아가서 모든 해적을 회개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신도들은 노인에게 잘 생각했다며 다독여준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우리 이 사람을 위해 모금을 합시다 라고 말한다. 금방 87달러가 거치고 왕은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휘바람을 불면서 사라진다. 작가는 왕의 사기 행각을 병렬시킴으로써 사회의 병폐와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하고 이빨은 소리를 해야 되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속물적인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작가는 허클베리 핀이라는 소년의 순수한 눈으로 이 세상의 모순을 독자들에게 고발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1950년대, 60년대 문명 비판 소설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정도는 귀여운 축에 드는 사기다. 왕과 공작은 이것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사기를 계획한다. 희대의 유산 사기 사건이 그것이다. 두 사기꾼은 우연히 뗏목에 태워준 한 남자로부터 어느 부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영국에서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 유산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사기꾼들은 영국에서 찾아온 형제로 변장하고 유산을 가로채기로 의기투합한다. 그리고 곧 영국 신사인 윌크스 형제가 마을에 도착한다. 바로 왕과 공작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들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벌떼처럼 몰려오고 사기꾼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관 앞에서 그리고 조카들 앞에서 감동적인 눈물 연기를 펼친다. 아카데미 상감이다.
왕은 제법 경건하고 독실한 듯이 아멘이라고 말했어. 그리고는 다시 대성통곡을 했지. 가슴이 터질 것처럼 말이야. 왕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영광의 찬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들 함께 찬송을 부르는 바람에 마치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군. 음악이란 좋은 거야. 그런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들은 직후인지라 음악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했지. 왕은 또다시 청산유수로 짓거리기 시작했어. 왕은 그 마을 사람들이며 심지어 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이름을 들먹이며 이것저것 물어댔어. 그리고 마을에서 벌어진 자잘한 사건이라든가 조지 가족이나 피터에게 벌어진 이런저런 온갖 사소한 일들까지 말했어. 그는 모두 피터가 편지로 알려준 것처럼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아까 우리가 증기선까지 태워준 젊은이에게 캐낸 이야기였거든. 그러자 메리 제인이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가지고 왔고 왕은 그걸 큰 소리로 읽으면서 또다시 서글프게 울었어. 거기에는 말이야 집과 금화 3천 달러는 딸들에게 준다. 모두 공장을 비롯해서 다른 집과 땅과 금화 3천 달러는 하비와 윌리엄에게 준다고 쓰여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 6천 달러는 지하실 어딘가에 숨겨놓았다고 적혀 있었어. 그래서 두 사기꾼은 자기가 그 돈을 가져와서 공평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 그러더니 나더러 촛불을 들고 따라오라고 했어. 우리는 지하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았고 그들은 주머니를 찾자마자 바닥에 쏟았는데 모두가 노란 놈들이었어. 그야말로 장관이었지.
둘 중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공작이다. 아무래도 악당의 서열대로 왕과 공작이 정해진 것 같다. 공작은 현금만 가지고 도망가자고 하지만 욕심많은 왕은 부동산까지 챙기자고 고집을 부린다. 왕과 공작이 폭주하자 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청년과 노인이 장악하고 있는 힘의 균형관계에서 압도적인 약자인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헉은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망자의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리고 금화주머니도 훔쳤다가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숨겨버린다. 이제 사기꾼들은 사라진 금화도 찾아야 하고 영국에서 찾아온 진짜 형제들도 처리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때마침 진짜 형제로 보이는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사람들은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를 가려야 했다. 사람들은 이 두 형제들에게 필적 감정에 이어 죽은 사람의 몸에 새겨진 문신에 대해서까지 묻는다. 자, 사기꾼 왕은 뭐라고 대답할까?
죽은 사람 가슴에 무슨 문신이 있는지 왕이 무슨 수로 알겠소? 그는 약간 창박해졌지. 무리도 아니었어. 주인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몸을 앞으로 내밀고는 왕을 바라보았지. 이제 왕도 손을 들겠지? 나는 생각했어. 더 이상은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 내 생각이 사람들을 끝까지 속여보자는 생각이었던 모양이야. 사람들이 지쳐 떨어지면 공작과 둘이 슬그머니 도망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어쨌거나 그는 그대로 앉아서 도리어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
아주 어려운 질문이군요. 좋아요. 이 고인의 가슴에 어떤 문신이 새겨져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그거는 아주 작고 가느다란 푸른색 화살이지요.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어떻습니까? 대답들 해보시죠.
그러자 새로운 형제들은 드디어 왕을 잡았다는 듯이 시체 매장을 도운 두 사람에게 맞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예상대로 틀렸다는 것.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자 새로운 형제들은 종이 위에 고인의 문신을 직접 그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은 이 문신도 틀렸다면서 고인의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증언한다.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그래서 문신을 확인하기 위해 관을 파냈더니 시체 위에 금화 6천 달러가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경황이 없는 사이에 허클베리 핀이 도주하고 사기꾼들도 헉을 따라온다. 사기를 치지 못한 사기꾼들은 결국 짐을 팔아먹게 되고 헉이 짐을 구해내는 것이 이 소설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오, 재밌는데요.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사기꾼 왕이 몰래 짐을 팔아넘긴 후에 헉의 마음속에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갈등이 터져나오는 거죠.
네.
짐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이야기. 그런 생각은 당시의 미국인들이라면 누구나 품었을 만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왓슨 양에게 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편지를 씁니다. 예, 편지를 쓰자마자 헉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의식이 사라지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의 길을 듣고 계십니다. 와!
함께 읽고 계신 책은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성장소설이죠. 톰 서여의 모험, 허클베리핀의 모험의 저자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마크 트웨인, 2번 월트 디즈니.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하승성님이 고전일기란 척척박사, 역사, 문학, 음식 등 다양한 내용에 알기 쉽고 힘들고 어렵던 고전을 로지님과 진영님이 깨알같은 재미와 유머를 적절히 섞어 알기 쉽게 내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는 척척박사 고전읽기 너무나 사랑해요. 운철님과는 두 번째 이별이라 더 아쉽네요. 또 다른 만남을 고대해 봅니다.
네. 또 만나시면 되죠, 뭐.
이지영님께서 나에게 고전 읽기는 점심 먹고 아기랑 함께 편안하게 휴식하고 상식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아쉽고 안타깝네요 하셨습니다. 네.
박주연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스마트폰이다 디지털 세계가 빠르게 전개된다 해도 여전히 책이란 존재하고 그중에서 고전은 영원할진데 저에게 고전 읽기란 밥과 같았습니다. 늘 듣고 나면 든든하니 속을 채워주는 방송이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허혜진님은 저에게 고전 읽기는 곶감이었어요. 호랑이와 같은 졸음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게 하는 곶감 입에 물고 우물우물하면 달고 만났습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8811님 저에게 고전 읽기는 힐링입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지식이 마구 들어와서요 하셨습니다.
김보양님은요. 고전 읽기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선물이었어요. 힘든 수술 후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주던 희망의 선물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편지를 써놓고 갈등하는 헉, 혹은 짐과의 지난 여행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좋아 그러면 지옥이라도 가자. 그리고 편지를 찢어버리죠. 헉은 탈출한 노예인 짐과 함께 있으면서 죄의식을 가졌지만 짐은 내 친구야. 내가 도와야 돼. 맞서 싸워야 돼. 라고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낭독 이어집니다. 죄수 탈출 작전. 헉에게 짐은 노예가 아니라 소중한 친구로 자리 잡고 있었다. 헉은 일단 짐을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에 짐이 붙잡혀 있는 농장으로 찾아간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장 여주인이 헉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톰 소여의 이모로 마침 이곳에 오기로 한 톰을 기다리고 있었다. 헉은 톰 행세를 하게 되고 얼마 후 진짜 톰 소여가 나타난다.
나는 마을을 향해 마차를 타고 출발했지. 도중에 반대쪽에서 마차가 오는 곳이 보였어. 나는 톰 소여라고 확신했지. 나는 마차를 세우고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어. 내가 서라고 했더니 마차가 내 마차 옆에 멈춰 섰지. 그러자 녀석은 입을 마치 트렁크 마냥 벌리고 담을 줄을 모르는 거야. 녀석은 마치 목마른 사람 마냥 침을 두세 번 삼키고는 이렇게 말하더군.
내가 너한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 너도 알잖아. 그런데 도대체 뭘 바라고 이 세상이 되돌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난 살해당하지 않았어. 그냥 그런 척 했을 뿐이지. 못 믿겠으면 여기 와서 날 만져봐. 그러자 톰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는 나를 다시 만난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어. 톰의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서 약간 떨어진 데로 갔어. 나는 녀석에게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라면 어떻게 할지 물어보았지. 녀석은 잠깐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어. 녀석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했지.
좋았어. 방법을 생각해냈어. 우선 내 트렁크를 네 마차에 싣고 가서 네 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되돌아가는 거야. 그래야만 읍내에 나갔다 왔을 만한 시간에 맞춰서 그 집에 도착할 테니까. 그럼 나는 읍내로 가서 잠깐 기다리다가 너보다 15분에서 30분 정도 늦게 그 집에 도착하는 거야. 너도 처음에는 나를 모른 척 해도 돼.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나밖에 모르는 일인데 뭐냐 하면 여기 검둥이가 하나 있어. 내가 그 녀석을 노예 신분에서 빼내려고 하거든. 그 녀석이 누군가 하면 바로 짐이야. 왓슨 양의 검둥이 짐 말이야.
뭐라고? 짐이 어떻게?
녀석은 말을 멈추더니 또다시 생각이 잠겼어. 내가 말했지.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 그런 일은 지저분하고 천박하다는 거지? 하지만 나도 천박한 놈이긴 마찬가지야. 나는 그 녀석을 훔칠 거야. 너는 모른 척만 하고 있어. 알았지? 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네가 짐을 훔치는 거 도와줄게.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마치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철렁했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지. 내가 보기에 톰 소여도 어지간히 타락했구나 싶었어.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모험이 드디어 시작된다. 농장에 잡힌 짐을 구해야 하는 헉. 하지만 혼자는 힘들다. 그래서 헉의 절친한 친구인 톰 소여가 등장한다. 둘은 아주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선보인다. 헉이 톰이 되고 톰은 톰의 동생 시드가 되어 톰의 이모 부부를 감쪽같이 속이는 것이다. 하지만 짐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톰이 자꾸 책대로 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둘은 약간의 갈등을 겪는다. 예를 들면 오두막에 갇힌 짐을 어떻게 탈출시킬까 고민하면서 헉이 판자를 뜯어내자고 하면 톰은 그게 뭐냐 너무 쉽다로 반박하는 식이다. 결국 완벽한 탈출을 위해 땅을 파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헉은 삽으로 파면 되겠다고 하고 톰은 오랫동안 칼 같은 걸로 파고 나와야 진짜 탈출이라고 우긴다. 책을 교본 삼아 온갖 종류의 탈출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톰 소연은 헉보다 조금 세련된 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톰은 마치 셜록 홈즈 같다. 냉정하고 정교하고 머리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반면 헉은 왓슨 같다. 뭔가 좀 엉성하다. 톰은 머릿속이 마치 책을 쓰듯이 돌아간다. 탈출을 해도 완벽한 탈출이어야 하고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하고 그러면 헉은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쉬운 대로 하면 되지라는 식이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세 사람은 탈출에 성공한다. 하지만 톰 소여가 다리에 총을 맞고 말았다. 헉과 짐은 계획대로 뗏목을 타고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헉은 의사를 부르러 갔다가 사일러스 이모부와 골목에서 딱 마주치게 된다. 헉은 이모네 집에 다시 끌려가게 되고 의사는 톰과 짐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온다. 이제 톰과 헉 그리고 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놈이라니 그 탈주 검둥이? 당연히 못 도망갔지. 사람들이 다시 끌고 왔으니까 아주 멀쩡하게 말이야. 지금은 다시 그 오두막에 갇혀있지. 빵과 물만 먹으면서 쇠사슬에 잔뜩 묶여서 말이야. 주인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팔아버리겠지. 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 녀석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는 것 같았고 콧구멍이 아가미처럼 벌렁거렸지. 그리고는 녀석이 내게 소리를 지르듯이 말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짐을 가뒀다는 거야? 빨리 가.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짐을 풀어줘. 짐은 노예가 아니야. 그 녀석도 이 땅 위를 걸어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단 말이야.
시드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모, 정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겠다면 내가 가겠어요. 나 처음부터 짐의 일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톰 형도 마찬가지고요. 왓슨 양이 두 달 전에 돌아가시면서 짐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짐을 풀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놈을 풀어주려고 했니? 그 녀석이 벌써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말이야.
그렇게 물으시는 거 당연해요. 이모도 역시 여자니까요. 그건 모험을 하고 싶어서예요. 나는 피바다 속에 목만 내놓고라도 걸었을 텐데. 아우 맙소사 폴리 이모.
폴리 이모가 천사처럼 상냥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방 입구에 서 있었어. 셀리 이모는 뛰어가서 폴리 이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 나는 얼른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지. 이제 큰일이다 싶었거든. 살짝 내다보니 폴리 이모가 셀리 이모를 떨어뜨리고는 안경 너머로 톰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어. 꼭 톰을 갉아먹을 듯이 말이야. 그러더니 폴리 이모가 말했어. 그래, 이제 너는 머리를 최대한 굴리는 것이 나을 거다. 내가 너라면 당연히 그럴 거다, 톰. 아유, 무슨 소리야. 저 애가 그렇게 달라졌어? 아니, 얘는 톰이 아니라 시드잖아. 톰은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내가 말하는 애는 톰이 아니라 헉핀이야. 우리 톰 같은 장난꾸러기를 오랫동안 기른 내가 첫눈에 못 알아보겠니? 침대 밑에서 얼른 나오지 못해, 헉핀?
나는 시키는 대로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지. 셀리 이모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나는 이제껏 본 적이 없어. 폴리 이모가 내가 누구이고 어떤 녀석인지 다 설명해 주었어. 그 다음에는 내가 나서서 어쩌다 펠프스 아주머니가 나를 톰 소여로 착각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지.
네, 이것이 구본영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인과 구본영 선생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고전읽기 청취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죠. 바로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찾아가라. 바로 성장에 관한 메시지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영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명로진 선배님이 낭독해 주세요.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찾아가라. 헉이 짐을 풀어주자고 했을 때 톰이 쉽게 허락했던 이유가 나온다. 그동안 헉과 톰 그리고 짐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정작 짐에게 자유를 준 건 왓슨 양이었다. 왓슨 양의 유언 덕분에 친구들의 고생이 헛수고가 돼버렸다. 다들 실컷 고생만 하고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흑인들은 남북전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자유인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흑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수동적 자유, 다시 말해 백인이 찾아준 자유라는 인식이 있었다.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부채의식 같은 것이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짐이 가만히 있다가 왓슨 양 덕분에 해방된 것이다. 짐은 스스로 자유를 찾아 나와 온갖 고난을 겪었다. 짐은 자기 힘에 의해 그리고 친구의 도움에 의해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자유를 찾았고 왓슨 양은 그저 그렇게 쟁취된 자유를 인정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는 남북전쟁 이면에 가려져 있던 자유를 향한 노예들의 투쟁을 기리고 있는 셈이다. 짐은 자유를 얻었다지만 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헉에게는 자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책 중간에 보면 홍수에 판잣집이 떠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그 집에 시체 한 구가 있었다. 짐이 시체를 보고는 헉에게 보지 못하게 했었다. 그 시체가 바로 헉의 아버지였고 짐은 나중에 그 사실을 털어놓는다. 헉 역시 폭압적인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이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만 30년쯤 세월이 흐르고 40대가 된 헉과 톰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그렇게 자란 톰과 헉이 바로 지금의 미국인들이다. 미국인들은 이 소설이 자기들을 키우고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국민을 키운 책, 우리에게는 그런 책이 있을까? 마크 트웨인이 말했듯이 교육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의 명언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바로 허클베리 핀의 이야기다.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학교가 아닌 미시시피 강가에서 세상을 배운 허클베리 핀. 그는 기성체제에 안주하는 대신 물음을 끊임없이 캐묻고 자신의 답을 찾아간다. 자신의 길을 가려는 그 열정과 도전의식, 이것이 삶을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네, 미국인에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그렇듯이 우리 명루진 선배님에게 뭐 나를 키운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는 15소년 표류기 줄 베르네 그 책을 읽으면서 모험심을 네. 키웠죠.
그래요?
배우 출신은?
저는 파브르 곤충경.
파브르 곤충경.
진짜? 네,
그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 책 들고 다니면서
벌레만도 못한.
차라리 벌레 같은.
네. 아, 네. 자, 삶을 산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길을 가려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라는 것.
네.
이것이 허클베리 핀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백운철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지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8월 18일 월요일 제목 당신의 도세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그냥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이런 거대한 광장한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니 놀랍다. 교육이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은 몇 번을 곱씹어봐도 정말 명언이다. 진정한 가르침은 머리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허클베리와 톰은 나이가 들어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소년이었을 때처럼 엉뚱하고 늘 모험을 즐기며 끊임없는 장난거리를 생각했을 것 같다. 회사 생활과 사회생활에 찌들고 지친 허클베리와 톰의 모습은 상상이 안 된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년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호기심 많은 눈동자로 궁금한 것이 많아졌던 그때가 있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기성체제에 안주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면서 나의 길을 가겠다던 그 뜨겁던 열정과 도전정신은 내 삶의 어느 역에 두고 내렸는지 돌아봐야겠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진용아, 너 지금 어디 있니?
고전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카카와 뮤지컬 레베카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톰소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는 마크 트윈이죠. 마크 트윈.
네, 선물 받으실 분 계십니다.
임혜리님 정답 1번 마크 트윈입니다. 다음 주부터 못 들을 생각하니 우울해요 하셨네요.
네, 그리고 안혜진님 1번 마크 트윈 맞춰주셨고요. 끝난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3307님 4537님 아쉽다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커피 소년과 타로가 함께 부른 앤틱한 게 좋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